5월 7일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6일 북한이 해킹으로 훔친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도운 믹서 서비스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지원하는 데 이용됐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렌더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믹서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뒤섞어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치면 자금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6억 달러를 훔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이뤄졌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2,05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블렌더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해킹 등을 통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불법 거래를 돕는 가상화폐 믹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의 위협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6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하며 이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며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무상이 윤석열 당선인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한국 방문은 2018년 6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한편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시진핑 주석의 특별대표인 왕치산 부주석이 외교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이 히틀러는 유대인이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 사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양국 정상이 이번 주에 가진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프탈리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유대인과 인종 학살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이며 반유대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용서할 수 없고 놀랍다며 유대인 대학살은 유대인이 저지른 게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러시아 순양함 모스크바호를 격침할 당시 미국 정부가 군함의 위치 등 정보를 제공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하자 미 국방부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모스크바호 격침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에 특정 타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해당 선박을 타격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해군 선박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자체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인 5월 9일 이전에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이 러시아군의 병력과 장비, 탄약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는 오는 9월 10일부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OCA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OCA는 6일 성명에서 아직 새로운 개최 날짜를 정하진 않았다며 중국올림픽위원회와 항저우시 등과 논의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9개 나라와 미얀부 군부 고위급 대표가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외부 파트너로서 유엔 내 산하 조직과 다른 국제 조직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미얀마 내 폭력 사태의 즉각적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 간 5개 양 합의의 일환으로 이어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확장 억지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축하 사절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미한 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 정책 기조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확장 억지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로 예정된 한국과 일본 순방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Jen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새롭게 선출된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북한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일 정상들은 중요한 안보 관계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유대를 증진할 기회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공동의 도전을 논의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정한 행동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확장 억지력에 대한 약속이 철통 같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사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In light of North Korea's continued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test launch of multiple intercontinental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어떤 순방에서도 늘 그렇듯이 당연히 안전 진단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순방과 관련해 그건 우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별도로 일본에서 쿼드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기간 중 호주와 일본, 인도, 미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들과 만나게 된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정상급 쿼드 회동을 출범시키는 역사를 만들었고 이번 정상회의는 그것의 연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in Tokyo, the president will also meet with the leaders of the Quad grouping of Australia, Japan, India, and the United States.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방일 기간 중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원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전례 없는 제재와 수출 규제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백악관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축하 사절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부통령 남편이 이끌 8명의 미국 사절단에 4명의 한국계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한국 새 대통령의 취임식에 파견할 공식 축하 사절단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에모프 변호사가 이끄는 8명의 축하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컨드 젠틀맨은 미국 권력 서열 2위인 부통령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로 부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MOF 변호사가 외국 정상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외국 순방에 나서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축하 사절단에는 크리스토퍼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마틴 월시 노동부 장관, 아미베라, 메릴 스트링랜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토드 선혜김 법무부 환경 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린다 희정심 대통령 경제분야 인사담당 특별보좌관, 유명 소설작가인 이민진 작가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절단에는 4명의 한국계를 포함해 한국과의 인연과 교류를 이어온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아미베라 민주당 의원의 경우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미국 의회 내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 의장을 역임하는 등 의회 내에서 한국과 관련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국 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를 둔 메릴린 스트링랜더 의원은 지난해 의회에 입성한 뒤 한국계로서 이산가족 상봉과 종전선언 등 한반도 관련 문제와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습니다. 워싱턴 DC 법무차관을 지낸 토드 선혜김 차관부도 한국계로 법무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국정의제 중 하나인 기후변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린다 희정심 특보도 한국계 이세로 백악관에서 경제 분야 정부 부처에 정무직 인사를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제시대 차별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제1한국인의 일대기를 다뤄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높은 판매고를 올린 소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도 민간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축하사절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새 대통령 취임식 때 고위급 인사를 파견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는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VOA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미한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기조를 소개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보건, 기후변화 등에 협력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북한에 대해선 비확산 원칙과 제재체제를 유지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상응하는 경제지원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 이동혁 국장이 윤 당선인을 인터뷰했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미동맹이 올해로 69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한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953년 6.25 전쟁 중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벌써 이제 72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군사적인 안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이제 심지어는 인권 안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국의 안보가 훼손될 때 최선을 다해서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보 개념이 한미동맹 역시도 군사적인 안보에서 벗어나서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 국제적 글로벌 이슈인 기후 문제, 또 보건, 의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어떤 포괄적인 그런 동맹관계로 확대 격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신데요. 네. 회담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과까지 꼽으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구두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더 내용이 더 보강이 되고 그때 좀 빠진 부분들이 더 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쿼드 그 워킹 그룹에 관해서 이제 백신 문제만 작년에 논의가 됐는데 기후 문제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까지 워킹 그룹의 참여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군사 안보 역시 과학 기술 첨단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에 조금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미국의 정책을 공감한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가 세부 현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시 작전권 전환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전시 전환이 최대한 빨리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가요?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제 한미가 연합작전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작전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적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발발하면 아마 미국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런 전략 자산들이 이제 한반도에 이제 배치가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를 해서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를 미국보다 우월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시 정찰 자산을 확보를 하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 그 투발 수단인 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를 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일단 좀 필수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더 준비가 되면 굳이 미국도 작전 지휘권을 한국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작전 지휘권의 소재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전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작전 지휘권의 귀속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가 뭐 이런 이념 이런 거로 결정되는 문제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핵 문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북한 핵 문제가 남북관계 또 미국관계에서 사실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습니다.
핵 문제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NPT, 핵의 이 비확산 체제를 지금 대부분은 그것을 동의하고 하나의 규범으로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계속 확장 억제가 이제 강조되어 왔고, 우리가 확장 억제에 더 깊이, 더 미국과 더 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고, 또 우리나라나 미국의 이 조야나 학계에서도 과연 이 확장 억제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그 핵우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국민들이 과연 이 확장 억제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안으로 뭐 핵 공유라든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핵 비확산 그 체제를 저는 존중하고 그래서 하여튼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고 우리의 그 미사일 그 대응 시스템도 더 고도화하고 안보리의 그 대북 제재도 일관되게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핵 대응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자꾸 바꿔서는 안 되고 일관된 그 시그널과 메시지를 줘야 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핵을 포기한다든가 또는 핵사찰을 받는다든가 어떤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 점검을 해서 준비를 해놓을 생각입니다.
예. 네. 지난 2019년 2월 네. 미국과 북한 간 그 하노이 정상회담 네. 결렬된 이후에 네. 사실 북한 핵 협상은 지금 중단된 네.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치 상황을 해소하고 네. 그 대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혹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뭐 만나는 거를 굳이 피할 이유는 없고요. 예. 그러나 상호 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서 만났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론을 그 남북한 국민들에게 또 우리를 지켜보는 외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뭐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그 비핵화라든가 또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결과가 없다면은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의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다만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 문화, 체육 이런 교류는 좀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시는 것에 대한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건 있으십니까? 북한이 먼저 취해야 될 조치가 돼.
글쎄, 그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좀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은 그 보편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거는 인권이 아니죠. 정치적으로도 내 편에 속하는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고 무한히 존중돼야 되고 내 반대편에 정치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좋다 하면 그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북한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권이 집단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공조해서 대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 일이고 전 세계가 지향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차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꼭 그것을 북한 인권 문제에 한정할 필요 없이 전 세계에서 집단적인 어떤 인권의 무시 또 침해가 공권력이나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행될 때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연례에서는 그 네.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네. 대북 방송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북 정부 유입 활동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 활동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네, 네.
혹시 한국 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대북 방송이라든지 또는 뭐 북한에 이제 기부를 통해서 보내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 정부가 이거를 법으로 좀 많이 금지를 해놨는데 그것이 접경 지역 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이상은 그건 좀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부 차원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민간 차원에서 벌이는 그런 인권 운동을 북의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그거는 온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미한 동맹과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VOA 한국어 서비스 이동혁 국장이었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한의 3북 협력이 필수라고 에드원 퓰너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이 말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한국은 물론 일본,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새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선 대북 공조와 중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이 안보 동맹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73년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을 설립한 퓰너 회장은 미국 내 대표적인 아시아 전문가로 꼽힙니다. 특히 지금까지 100차례 넘게 한국을 방문하며 미한 간 가교 역할을 해온 인물인데요. 미국의 정통 보수주의 가치를 전파하며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남성 50인,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 100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퓰너 회장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하셨습니다.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또 어떤 대화를 주고받으셨습니까?
Then we had a very, very good in-depth discussion and made, I think,
윤 당선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실질적인 부분을 서로 지적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을 바로 접한 직후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기뻐했습니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설립자로서 기업이 얼마나 정부로부터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헤리티지 재단의 세계 경제 자유지수에서 한국이 1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두 나라 모두 과세와 규제에 대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데 공감했고요. 윤 당선인이 자유경제와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훌륭하고 실질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출범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지가 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It was important for me, for us to know that Joe Bide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his very first trip to Asi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의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두 정상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서울을 방문한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단 두 정상이 만나면 군사적 결속력뿐 아니라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대통령은 분명히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계속 도발에 나서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건설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포함될 겁니다. 북한 지도자에게 무력 도발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또 마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상원 외교위의 인준안 가결 소식도 있었는데 고무적입니다. 골드버그 신임 대사는 지난달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의 동맹 한국에도 이 점을 다시 언급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미한 관계와 동맹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 current relationship under Moon Jae-in has been good.
문재인 현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좋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관점에서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행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 대북 접근법은 달라질 것입니다. 문 정부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도쿄에서 열리는 이번 쿼드 정상회담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의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한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와 관련해 아주 긍정적이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쿼드 참가국이 아닌 한국이 할 수 있는 현재 또 미래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n the meantime as kind of a collaborator and a close ally of
당분간은 협력자, 가까운 동맹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 한국이 쿼드의 정회원국이 되기 바랍니다. 쿼드가 다섯 개국 모임인 퀸트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이든 협의체에 한국을 포함한다는 것이 아시아 전체를 위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과 미묘한 관계에 놓여있는 중국에게 그들이 지향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협의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전략적 이해와 정부의 형태, 국민의 참여 공유 등이 쿼드의 특성이고 퀸트가 되더라도 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미한 동맹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이 안보 측면에서의 동맹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Well, I think you're absolutely right. The alliance has to be more than security. Security undergirds everything else and is
맞습니다. 동맹은 안보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안보는 다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기반이고 성장 관계를 구축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미국이 삼성, 한화, 현대 등 한국의 굵직한 글로벌 기업과 경제적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원전 협력에 대한 양국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주요 정책 분야에서 두 나라 간 동맹을 강화할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문제에도 건설적이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올해에만 미사일 14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외교적 관여보다 수위를 점차 높이는 군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I think this is a case where US, ROK and Japan ought to be bringing us very close together.
미한일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개발해온 핵 역량뿐 아니라 방금 질문한 미사일 발사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서울 시내 호텔에서 밤마다 주의를 주었습니다. 반드시 창문 커튼을 닫아야 한다고요. 호텔 방에서 새나가는 불빛이 북한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면서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북한의 미사일이 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새나라간 긴밀한 협력, 단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 대응은 3국 간 공조에서 시작됩니다.
대북 다자간 협력을 강조하셨는데요. 일본과 한국은 오랜 세월에 걸친 역사적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I pointed out particularly to my Korean friends that we
저는 특히 한국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도전, 그 기억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린다고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욱 그렇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제 한국 친구들에게 이 점도 상기시켜 줍니다. 미국 역시 일본과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꽤 구체적인 갈등이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제가 수년간 주장해온 부분은 미국을 중심으로 아주 가까이 한쪽에는 한국을, 다른 한쪽에는 일본을 밀착시켜 세 나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깊은 역사를 이해하고 이제 정말로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거부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만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바이든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I have great admiration for some of the people in the Biden administration, particularly for
저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 특히 호주와 영국, 미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 협상에 나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좋아합니다. 이런 협의체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동시키고 효과를 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방부, 국무부 내에 이런 유능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내 고위 당국자가 한국, 일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을 통제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첨예한 미중 간 갈등으로 중국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The way to convince China that it should be working with Seoul, with Washington, and with Tokyo on this is
미국과 한국,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고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에게 선택권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북한을 지금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할지 아니면 영내 국가들의 핵무기 가능성을 열어둘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 일본, 타이완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습니다. 중국의 이해와도 우리의 이해와도 배치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새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Korea is wedged between the two giants. On the one hand, it has its giant and fundamental relationship strategically.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거대한 두 거인 사이에 끼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거인은 근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엮여 있는 미국, 또 다른 거인은 최대 무역 상대국 중국입니다. 이 두 나라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이뤄야 할 겁니다. 미국도 이 점을 민감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계속 양국 모두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독립을 제공할 수 있는 중국의 공급망을 찾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필너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면담 내용, 또 오는 20일 열리는 미한정상회담 전망, 대북공조 등 역내 사안과 관련한 미한동맹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용 기자였습니다. 미국 상원의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며 비확산 노력을 주도해왔지만 중국은 북한 등의 무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오는 8월 뉴욕에서 개최되는 핵확산 금지조약 NPT 재검토 회의에 성공적인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발의된 결의안은 NPT를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 평가하고 미국은 비확산과 무기 통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NPT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지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글로벌 이익을 위한 NPT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을 각각 강화하는 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미국이 1967년 이후 핵무기를 88% 감축하고 옛소련의 핵무기 대규모 감축을 촉진하는데 양국이 협력한 점, 그리고 한국 등 동맹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며 핵확산 방지에 기여한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억지력을 확장했다며 이는 집단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중국의 확산 행위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련 기술 이전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지속되는 핵무력 증강과 타이완에 대한 위협적인 군사활동, 그리고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 대한 중국 단체의 확산 미사일 기술 이전 등 우려를 사는 중국의 행동들은 미국과의 양자관계를 경색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NPT 재검토 회의는 회원국들이 핵무기 확산이 가하는 위험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계속해서 핵안보 위협을 가하는 국가를 다루는 잠재적 방안을 논의하며 전 세계 핵무기 수를 더 줄이고 불법적 핵 프로그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를 개선하는 한편 동시에 원자력 사안을 높이는 공동의 해법을 찾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계속해서 모든 NPT 회원국들이 조약의 정신과 규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독려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국가 군사 전략에서 핵무기에 대한 의존과 역할 그리고 그 규모를 줄이기 위한 기회를 계속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PT 재검토 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의 협의체로 5년마다 개최됩니다.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NPT는 1968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1970년 3월 발효돼 현재 19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가 공개되지 않은 두 곳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19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NPT 탈퇴를 요구했지만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또다시 일방적으로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캐나다는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5IG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는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의 위협을 방어하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5IG뿐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캐나다는 4일 5IG 확대와 관련해 지정학적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5IG, 일본, 한국 등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즉답을 비한 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캐나다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우리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공동의 위협을 방어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한다며 이것은 다양한 양자와 다자 간 장치를 통해 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은 5IG는 캐나다가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리고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고 광범위한 세계 문제, 특히 강력한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지난달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5IG를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의 정보 공유 협정이 있으며 내각은 일본과의 협정을 진전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기밀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원하지만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면서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국가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 등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5IG에 가입시켜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5IG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정보 교류 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캐나다는 1948년에 가입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1956년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일 5IG 가입과 관련한 VOE의 서면 질의에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5IG 동참 관련 제안을 받은 적 없으며 구체 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VO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주요 곡창 지대를 중심으로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로 악화된 춘궁기 주민 식량 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재배 면적이 늘어난 밀과 보리가 고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은 지난 4일 성과 중앙기관 일꾼들이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일제히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과 중앙기관 일꾼은 내각 성 소속 관료들로부터 노동신문과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사를 포함한 각 중앙기관의 사무직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평양 내 화이트칼라들이 농촌 지역에 총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공장과 기업소, 사업장의 종업원들과 전업주부, 학생들도 농촌 지역에 일제히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심상치 않은 봄 가뭄으로 식량 생산 목표에 경고등이 들어온 데 따라 취해진 겁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 겨울 50년 내 최악의 겨울 가뭄에 이어 봄 가뭄까지 닥치면서 보통 모내기철이 시작되는 5월 10일께 내려지는 농촌 지원 노력 동원이 올해는 일찍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50년 내 처음 오는 겨울 가뭄. 이번에 봄 가뭄으로 지금 거의 많은 지역들에서 밀보리가 다 타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지금 북한 현지 농촌들의 노동자, 사무원, 학생들이 다 양동이 들고 지금 물주기 나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상청인 기상수문국은 지난달 전국 기온이 평년보다 섭씨 2.3도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의 44%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매우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주요 곡창 지역들의 지난달 강수량이 지난 30년간 같은 기간 평균치의 20%에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작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재배 확대를 지시했던 밀과 보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농작물 배치를 대담하게 바꾸어 벼농사와 밀, 보리 농사회로 방향 전환을 할 때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논벼와 밭벼 재배 면적을 늘리며 밀, 보리 파종 면적을 2배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 당국이 옥수수 재배 면적을 줄이고 대신 밀과 보리 파종 면적을 대폭 늘렸다며 북한 전체 경지 면적의 30%까지 밀과 보리 재배지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에서 밀과 보리를 봄과 가을에 파종하는데 가을에 파종할 경우 이듬해 6월에 수확하고 봄에 파종한 것은 같은 해 7월에 수확한다며 지금이 알곡이 여문은 수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해갈되지 않을 경우 수확량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입니다. 봄 가뭄으로 이들 작물의 작황이 나빠질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최악의 춘궁기를 보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시름도 한층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이후 3년간 매년 봄철, 즉 3월에서 5월 초 북한 식량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곡물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초 북한 시장에서 쌀 가격이 1kg에 5,000원을 넘어선 이후 한 달 동안 5,000원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평양을 기준으로 2020년 봄철 평균 가격이 1kg에 1,413원, 2021년 2,280원이었는데 올해는 2,700원을 넘어섰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중 무역이 봉쇄되면서 식량과 비료, 농자재 등 수입 차질이 누적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봄 가뭄으로 밀과 보리 작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주민들은 춘궁기가 지나도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에 나온 방침에 의해서 북한 전체 경지 면적의 30%가 밀보리로 경작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겨울 가뭄과 봄 가뭄으로 해서 실제 그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제대로 된 그 수확량이 나오지 않으면 6월 달에 밀, 보리, 그다음에 감자 이런 거로 해서 머릿고개 식량 해결하는데 엄청난 이제 타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의 밀과 보리로의 급격한 농업 정책 전환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태준 원장은 북한이 옥수수를 대신해 쌀과 함께 밀가루를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이 같은 추세는 김정은 집권 초반 장마당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첫 5년, 6년 정도는 이제 소득이 좀 더 올라갔고 가공식품을 먹는 그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국면에서도 다른 산업들은 그 원료가 조달이 안 됐지만은 식품 가공 산업은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밀과 보리가 옥수수에 비해 재배 과정에서 필요한 비료의 양이나 노동력 면에서 경제적이고 영양 측면에서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농민들 사이에서 밀과 보리 재배에 필요한 수리 시설과 종자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정책 전환의 합리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앞서 너무 서둘렀다는 게 조 박사의 지적입니다.
옥수수 재배하던 지역을 지금 그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이 필요하지 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넘쳐나야 질로 전환이 되는데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질을 먼저 추구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봄 가뭄이 심해지면서 지금 산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봄 가뭄이 길어질 경우 다음 주면 모내기가 시작되는 벼와 이미 지난 3월 말과 4월 초에 직파 방식으로 파종을 마친 옥수수의 생육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1도, 낮 20도, 양덕 아침 10도, 낮 20도, 시리즈 아침 9도, 낮 20도, 구성 아침 8도, 낮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맑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 17도, 강계 아침 6도, 낮 16도, 희천 아침 8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3도, 낮 21도, 개성 아침 13도, 낮 23도, 사리원 아침 12도, 낮 21도, 신계 아침 12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2도, 낮 21도, 장전 아침 12도, 낮 19도, 평강 아침 12도, 낮 2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10도, 낮 21도, 장진 아침 1도, 낮 11도, 청진 아침 9도, 낮 19도, 김책 아침 9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3도, 낮 12도, 김영권 아침 2도, 낮 11도, 탐지연 아침 영하 1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7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를 방문해 최초로 이 같은 약속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주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코스모스 1408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위성은 1980년도 우주 궤도에 진입한 위성입니다. 또 2007년 중국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위성 요격용 무기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무기들은 미국의 우주 개발 활동을 제한하고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인공위성을 파괴 또는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요격해 수천 개의 파편이 수년간 지구 궤도를 떠돈다며 인공위성 요격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군 당국은 현재 러시아의 인공위성 요격으로 1,600여 개의 파편이 떠도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 중국의 15년 전 인공위성 요격으로 2,800여 개의 파편이 떠돌고 있습니다. 미 우주군은 파편이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런 파편들은 우리의 우주 비행사와 인공위성 그리고 민간 상업 활동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세계 각국에게 미국과 함께 그 같은 인공위성 요격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우주 공간에서의 국제적 규범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아르테미스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67년에 마련된 우주 공간에 대한 협약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 협약은 우주 탐사에 대한 민간인들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협약으로 지금까지 18개 나라가 서명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이 책임감 있고 평화로우며 지속 가능하게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행동으로 모범을 보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저희 VOA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6일 북한이 해킹으로 훔친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도운 믹서 서비스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의 가상화폐 자금 세탁을 지원하는데 이용됐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믹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렌더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상화폐 믹서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믹서란 가상화폐를 뒤섞어 누가 전송했는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치면 자금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3월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엑스 인피니티에서 6억 달러를 훔친 데 대한 대응책으로 이뤄졌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2,05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블렌더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해킹 등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6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서울을 방문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 지역의 안정에 있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불가결하다며 한일 관계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지만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러시아 외무장관이 히틀러는 유대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5일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양국 정상이 이번 주에 가진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납탈리 베네트 총리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납탈리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유대인과 인종학살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한 것에 감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1일 아돌프 히틀러는 유대인이며 반유대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는 오는 9월 10일부터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19회 아시안게임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OCA의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OCA는 6일 성명에서 아직 새로운 개최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며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항저우 시 등과 논의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대학스포츠연맹도 오는 6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될 예정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2023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소속 9개 나라와 미얀마 군부 고위급 대표가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외부 파트너로서 유엔 내 산하 조직과 다른 국제 조직들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미얀마의 폭력 사태의 즉각적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을 골자로 한 미얀마 군부와 아세안 간 5개 항 합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지난해 10월 이후 미얀마 군부 지도자에 대한 영내 주요 행사 초청을 배제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두 나라 군대의 공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한 협정 체결에 큰 틀에 합의했다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5일 런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이같이 밝히며 관련 협정에 따라 두 나라가 보다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활한 협정은 일본 자위대와 타국 군대가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 행정적 절차를 간